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가나안 왕들이 다 철저하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솔로왕 야빈 또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하솔 닫고 성을 다스리는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왕들과 함께 동맹을 이루고 있는 연합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그 왕들이, 가나안 왕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특수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연합군이었는데, 바락이 이끄는 일종의 의병 같은 직업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팔 불면 달려나와서 싸우는 그런 무기도 빈빈사는 그런 의병들을,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 연합군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를 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어제 13절을 보시면, 어제 13절에 사사기 4장 13절에 시스라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강 중에는 항상 물이 흐르지 않는, 건기에는 메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 그런 강이 있어요. 기손강은 지금도 있는데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강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건기는 그냥 메말랐는데 우기가 되면 거기에 강이 흘러요. 그러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으로 모았다는 걸 봐서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건기는요, 이게 땅이 메말라요. 철병거 900대가 움직이려면 땅이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땅이 질척거리면 철병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손강으로 모았다고 하는 걸 봐서 아마 이때가 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기치 않게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그때는 땅이 비가 오고 이제 땅이 질척거리면 메마른 땅에서는 철병거 괜찮은데 비가 오고 땅이 질척거리면 이게 철병거는 오히려 전쟁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별들이 싸우고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군대는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거고 이스라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생각지 못한 승리를 거둔 뭐 그런 싸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찬송을 부를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것이 이 전쟁을 얕은 승리로 이끌게 되었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바락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메로스가 어딘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르벤이나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 이런 지파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결심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었던 것을 어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어제 르벤이나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폭로하기는 했지만 조롱하기는 했지만 저주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메로스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는 걸 보아서 사실 메로스가 어떤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어떤 좀 역할 내지는 어떤 뭐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거를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벤, 길르앗, 단, 아셀은 도와주었으면 훨씬 수월했을 법한 전쟁을 도와주지 않아서 좀 이게 섭섭한 것이고 메로스는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메로스가 오늘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버리면 이게 어떤 거룩한 싸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혹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이처럼 저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개인 사람의 헤벨의 야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 25절, 26절, 27절에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미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또 상세하게 반복하는데, 그래서 물을 구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었는데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말뚝을 잡고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시스라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세를 가진 철병구 900대, 그 시절에 아무나 갖출 수 있는 무력이 아니었어요. 이게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아주 정말 우스운 모습으로, 아주 창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개인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이 시대는 명예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명예가. 그래서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동맹을 했다 이러면 그거를 잘 지켜야 했어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개인 사람은 헤벨이 자기 남편 눈치 안 본 게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게 동맹을 배신한 셈이거든요. 화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남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개인 사람 헤벨 안에 야엘이요, 자기 남편 눈치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딱 그냥 이게 이스라엘 편에 선 거죠. 그거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요, 남편 눈치 보면 될 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남편인데. 예. 가끔씩. 그래서 남편보다 더 믿음 좋은 여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 않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 일 때문에 개인 사람 헤벨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 사람 헤벨을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 이전의 일도 사실 알기가 어렵고 그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개인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언급은 이게 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58절 보시면,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당연히 시스라의 어머니도 여자예요.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나쁜 악당이지만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당연히 그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안한 마음으로 왜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을까, 왜 올 때가 됐는지 오지 않을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부터 30절 보시면,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들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시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시스라같이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당시 전쟁에는 이게 노략질하는 거, 이게 전리품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게 다 전리품을, 온갖 좋은 옷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이게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끌고 오지 않겠느냐. 그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스라가 이미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이 본문이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 혹은 가나안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대, 가나안의 소망,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찬송이요, 아주 힘있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찬송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송 가사의 끝인데 이 찬송의 마지막은 기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원수가 될 거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거냐, 결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하게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가요, 승리로 끝나서 망정이지 개인 사람의 해배로 안에 야일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게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집안이 일어설 수도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이게 저울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저울질해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별로 뭐 좀 이렇게 행복해지거나 더 부자되거나 더 풍요, 이게 아니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하겠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저울질해요. 저울질을 하면 세상은 더 있어 보이고, 철병고 900대와 몽둥이 들고 나온 의병,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철병국 900대가 당연히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철병국 900대 편에 서는 거예요. 가난이 훨씬 화려해 보이고 훨씬 풍요로워 보이고 훨씬 자유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결국 망하고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울질하기를 그만두고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이 거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 메로스처럼 자기 역할 하지 않는 것 아니고 오히려 겐세람 헤벨의 아내처럼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승리에 한 팔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잘 싸워내면서 세상을 대항하고 늘 주님 편에 서서 어둠의 권세에 대항한, 세상 풍조에 대항한 싸움 싸우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